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시간 또 저희들이 기독교 윤리의 한 주제를 가지고 또 좀 부족한 종이 몇 마디 증거하며 또 함께 듣고 생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전하며 듣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두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항상 쳐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히 주님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의 직업 그리고 근면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시라.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토지를 경작했습니다. 농사 지은 것이겠죠? 농사 지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였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유발은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수금과 통소 잡은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가가 된 거겠죠? 음악가가 되었고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공업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진화론자들은 무슨 석기시대도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뭐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지혜롭게 지으셔서 일찍이 음악도 발전하고 또 두발가인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동과 철이 그러니까 청동시대가 따로 있지 않고 철기시대가 마치 열리듯이 그러니까 시대 구분이 없이 처음부터 그런 기술, 그런 지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에 아는 대로 큰 배를 짓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라 물론 가르쳐 주셨겠지만은 처음 지어보는 건지는 몰라도 그 거대한 배를 여러 해에 걸쳐서 또 아들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보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고도로 발달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직업들 예컨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농업이 굉장히 이제는 아주 기술화됐다고 할지 그렇게 돼 있고 비닐하우스는 또 놀러와서 사시사철 그런 농작물이 나오고 과일이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많이 기술화 뭐라고 해야 돼 표현해야 되지 그렇게 됐고 가축들을 기르는 목축업 여전히 있고 석탄이나 광석 등을 캐는 광업도 여전히 있고 또 물건을 만드는 공업은 더 많이 발전했죠. 많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이후에 공업은 엄청 발전해서 집을 짓고 기계 만들고 이제는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조선업 또 비행기 만들고 이런 것은 거대한 그런 산업의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죠. 또 고기 잡는 어업 여전히 어부들은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팔고 그렇게 합니다. 또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 유통업 상업들도 여전합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의 어떤 분야들은 고도로 발전되고 기술화되고 또 규모도 매우 세계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도 작은 집 한 채 짓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고층 빌딩을 짓는 우리나라 우리 건설 기술이, 건축 기술이 대단해서 외국에 나가서도 엄청난 건물들을 짓곤 합니다. 또 상업도 조그만 장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백화점 또 대형 슈퍼마켓 같은 대형 매장들은 그런 것은 아주 규모가 보통 기업과 같은 그런 규모죠. 그렇게 되고 또 물건을 만드는 것도 TV, 냉장고, 와, 우리 한국이 조그만 나라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세계 TV의 시장을 삼성이 엄청 아마 점령을 하고 있어서 삼성이라는 마크, LG라는 마크가 세계에서 유명한 TV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돼 있고 그것도 보통 기업이 아니죠. 컴퓨터도 그렇고 또 유명한 오늘날은 스마트폰, 어른 장난감 같은 다 그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올 줄을 아마 몰랐겠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길 가는 사람들도 다 이거 들고 차를 타도 전철 속에서 다 전부 이거 보고 있어요. 책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이 다 스마트폰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길 가면서도 열심히 보고 대단하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몇십 년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전자상거래도 오늘날은 그냥 마트에 사는 것보다 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주문하고 또 배달을 집 앞까지 해주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것 외에도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의술이 발달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또 약품이 발달해서 제약회사들이 엄청 대형 제약회사들이 있고 신문, 방송, 통신, 출판 그리고 교통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또 금융, 은행업은 얼마나 발전한지 대형 그런 기업들입니다. 돈들이 엄청 많고 다른 다 경제가 어려워도 은행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돈 잔치를 하고 한다는 말도 듣지요. 또 미술, 음악, 영화 같은 예술 분야도 있어서 그것에 또 종사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있고 고아원, 양로원 같은 이런 자선 그런 사업체들도 여전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첨단 과학의 여러 분야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반도체니, 인공지능이니, AI 인공지능이니, 로봇이니 이런 산업도 엄청난 첨단 기술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로켓을 쏘아올리고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그것은 많은 그런 기술들이 집약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군수산업이나 이것은 또 요즘에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군수산업 분야는 또 돈을 많이 또 좀 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나라의 경제를 보탬이 되는 그런 일도 있으니 참 우리가 참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 위에 사회를 지도하고 사회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있고 경제정책가들이 있고 그들이 어떤 정책을 하냐에 따라서 나라의 전체 경제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아주 똑똑한 거시경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경제학자들이 매우 요구되는 시대가 됐고 그렇게 됐죠. 또 행정가들, 행정도 보통 복잡해진 것이 아니라 행정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술 분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의 프로그램들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에서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법조인들이 있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 교육가, 신문방송, 언론인들, 경찰, 군인 등 우리가 다 열거하기 어려운 각 분야에 그런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현대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들보다 앞서서 정치 이념이나 사회 이념, 경제 이념, 역사관 등을 정립하고 가르치고 보급하는 철학, 역사 등 각 분야의 학자들과 사상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도 매우 크게 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갑시다 지도하는 데 따라서 온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로 가기도 하고 또 칼 마크스의 사상처럼 공산주의로 가기도 하고 이 모든 사회의 발전은 모든 것이 불가피하게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게 돼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학가에는 80년대에 소위 의식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전부 모여가지고 그 훈련 막스 레닌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막스 레닌 사상 사회주의 역량이 한국 안에는 엄청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그런 어떤 사상,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그 사상을 만든 사상가들에 의해서 온 사회가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저렇게 흔들리고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가 둘로 쪼개져서 갈등을 빚고 있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옳다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또 대통령이 지나치다 이념 색깔 논쟁 색깔 논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또 한 측의 사상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둘로 쪼개져 있는 그런 사회, 이것은 전부 사상의 문제입니다. 그냥 다른 어떤 어려운 말로는 형이상학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물질 세계의 문제를 좀 넘어서는 철학의 문제, 역사관, 사상의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각 분야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는 있고 그러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인들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각계각층에 각각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따라서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다 있어야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죠. 이 사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각 분야의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열심히들 공부하고 또 각각 재능을 따라서 취향을 따라서 진로를 선택해서 나중에 이 사회의 어떤 부분이든지 쓰이는 인재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성도의 직업 선택,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것에 맞는 직업을 가지게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직업을 흔히 천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런 표현을 옛날부터 했습니다. 천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직업에 소명을 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직업이 단순히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전락된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 하면 선생님들은 고상한 직업이지 그것이 얼마나 봉급을 얼마 받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면 정말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허준 같은 그런 선생님을 생각했지 돈 계산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운 환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검사 많이 시키고 돈 많이 뜯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의사를 생각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요즘에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교육가들도 교육자들도 또 의사 선생님도 모든 각 분야에서 좀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천직이라는 것이 조금 희석되는 것 같죠. 그러나 여하튼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사람이 직업을 선택하고 그 분야에 헌신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여전히 생각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좋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36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출애굽기 31장 또 35장 36장에 보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을 만드는 일, 또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일이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그들은 바느질도 잘하고 말하자면 또 모든 것을 만드는 그런 물건에 만드는 머리가 있어서 그런 재능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다 만들게 그렇게 했어요.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른 거죠. 아무나 그렇잖아요. 미술을 잘 그리는 재능 또 무엇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듯이 그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업이든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 똑같은 재능을 주지 않고 똑같은 취미나 특기를 주지 않고 그 방면에 소명을 다 느껴요. 나는 이 길로 가리다.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또 그런 자격증을 얻고 또 이런 분야에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직업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노동은 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 그래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 그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놀면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고 현실에도 그렇게 되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땀을 흘리듯이 열심히 어떤 분야든지 열심히 일해서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그 분야에서 또 모든 그 실력을 닦아야 그래야 되는 그런 세상이죠. 그렇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다 그렇습니다. 노동하는 일을 우리가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면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창세기 3장 23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나가서는 그 근본된 자기의 흙으로 지음받은 몸을 가지고 흙을 땅을 갈면서 농사를 짓고 하게 하셨다고 말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에베소서 4장 28절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는 그런 표현을 했죠.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그의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가지고 선한 일들에 쓰라 그런 말이고 또 각각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말은 놀면서 일하기는 싫고 먹기는 하겠다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일할 바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음식을 자기 음식을 먹고 또 그걸로 선한 일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손으로 일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직업 선택에서 고려할 점은 그것이 내 적성에 맞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재능,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인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자기가 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 내게 그런 재능을 좀 주신 것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성에 잘, 그걸 적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적성에 맞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고, 또 그것이 계명에 위반되는 죄악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적성에 맞고 죄악된 것이 아니면 열심히 해볼 만한 일이죠. 해와서 그 일을 통해서 소득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면 그거는 잘 택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악된 직업은 비록 아무리 물질적 소득이 좋을지라도 성도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여기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어본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 우리가 다시 보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참 귀한 요절이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늘 유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선생님이든지 또 의사 선생님이든지 학교 선생님이든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천직의 정신을 가지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비록 그것이 많은 봉급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하던 밥존스대학교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아주 참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봉급이 박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여름방학 동안에는 봉급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봉급이 박한 그만큼 또 학생들의 등록금이 다른 학생에 비하면 말하자면은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 4만 불, 3만 불, 4만 불 할 때 우리 밥존스 대학교는 만 불이 안 됐습니다. 몇천 불 미만에 한 8천인가 하여튼 만 불 미만의 학비를 받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절약적으로 하죠. 교수님들이 봉급이 굉장히 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아주 본받을 만한 훌륭한 교수님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고 의사 선생님은 이것이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고 내가 정말 환자를 사랑하고 그를 정말 고쳐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진짜 의사죠. 진정한 의사죠. 그러면서 약간의 소득도 있고 하는데 참 어렵겠죠. 병원에 경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경영이 되게 검사를 좀 필요 없는 검사를 시키고 아마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정말 의사다운 의사들은 그렇죠. 꼭 검사가 필요하자면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이 약은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꼭 똑같은 약이라도 좀 싼 약으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런 데가 있는지 몰라도 그런 참 나이든 선생님 중에 그런 분들을 돌아 알긴 하는데 다 이제 돌아가시든지 은퇴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겠죠. 선생님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선생님 하면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고 존경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것은 천직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적성에 정말 맞고 이 길이 합당한가 또 계명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일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소득을 너무 염두에 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0장 17절은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잠언은 재미있는 말씀이 많죠. 속이고 취한 식물은 남 속여가지고 아이고 좀 속여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어서 당장은 좋은 듯한데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뭐가 가득한다고 그랬죠?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리라. 원어의 뜻은 자갈이 가득하리라. 아이고 맛있게 잔뜩 먹었는데 아 깜빡 잠이 들다가 깨보니까 이게 맛있는 걸 먹은 줄 알았더니 입에 모래가 가득하고 자갈이 막 씹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재미있게. 그러니까 속이고 취해서 먹은 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복이 되지 않는다. 아까 말한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똑같죠.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해야 그에 유익하다. 작은 것이라도 이거 벌어가지고 어떻게 생활할까 싶어도 그것이 정직하게 바르게 열심히 해서 번 것이라면 그것이 결국은 복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이 되지 그렇지 않고 불의하게 불법하게 많이 벌면 금방은 번 것 같아도 그것이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잠언 28장 6절도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성실히라고 번역한 것이 때때로 뜻이 불분명한데 여기에는 온전히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더군요. 온전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좀 가난한 듯해도 모든 것을 정직하게 바르게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 말이죠. 그렇게 온전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잠언의 많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직업을 택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적성에 맞는가 아니면 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정직한 그런 일인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 그래서 택하면은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일하면 되죠. 성도의 직업의 목표, 성도는 직업을 가질 때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 우선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성도는 물질적 부요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업 가지고 이 직업 통해서 부자가 되리라. 부자를 길게 발음해서 부자가 되리라. 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이라. 집도 근사한 집을 사고 차도 근사한 거 뽑고 그리고 옷도 또 가장품을 모든 좋은 것도 다 갖추고 내가 멋있게 살아버리라. 예. 미국 사람들 식으로 말하면 예, 우리나라도 큰 집은 그런 옛날도 그렇게 예, 산 집들이 있지만은 뒤에 뜰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또 집 앞에는 요트를 걸어놓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요트를 끌고 차 뒤에다가 싣고 가서 저 바닷가에 가서 배도 타고 그렇게 멋있게 살아보리라. 그런 목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가지는 목표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다가 목표를 두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물질은 다 허무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도서라는 한 책이 한 책 전체가 그거를 보이는 거죠. 서른 몇 번이나 계속 케벨이라는 허무하다, 헛되다는 말을 예 반복한 것이 전도서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섯 번이나 한 절에 말했군요. 전체는 서른 몇 번인가 나오죠. 헛되다. 주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목표가 썩는 양식. 썩는 양식은 우리가 먹는 게 다 썩는 건데요. 내버려두면 다 썩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다 넣어놓는 거 아닙니까? 냉장고 안 넣어두면 다 썩어버려요. 오늘도 지난번에 예, 며칠 전에 우리 직원들이 예, 성도님들 위해서 예, 뭐예요 그게? 뭐죠? 가지. 가지를 가지고 가지나무를 한다고 다 수고를 해가지고 맛있게 잘 가지나무를 만들었는데 냉장고가 망가져가지고 다 쉬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나무를 들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쉽게도. 어떡하겠어요? 냉장고에 그 며칠 냉장고 망가져버리니까 다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세상의 것이 다 그래요. 다 썩는 것입니다. 그냥 밖에 내버려두면 조금 있으면 부패되고 냄새나고 갖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양식이, 먹는 양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는가? 썩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썩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요한일서 2장에는 그런 말씀했죠. 부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그런 말 하면은 아이고 세상을 몰라서 세상 좋은 걸 모르니까 목사니까 저런 얘기나 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합정동교회 교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것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으면 좋은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 우리 교회는 요한이 많아요. 요한이. 백 요한 목사님도 요한이고 또 우리 저 이준희 아빠도 신요한 요한이고 또 송집사님도 송요한이고 아 이게 요한들이 많아요. 요한은 좋은 이름이죠. 요한. 예. 그런데 여기에 사도 요한이 진짜 요한의 원조인 요한이 말하기를 세상 것 다 헛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요한도 그렇게 말해서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며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유 큰일 났네요. 많이 재물을 모아놓으려고 애쓰고 아주 부자되게 애써가지고 잔뜩 벌었는데 어느 날 잠을 깨보니까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려면 참 쉽다. 그렇죠? 참 쉽다. 큰 예, 사고 몇 번 나면 그죠? 인사사고 나면 사람 쳐서 죽이든지 치어서 죽이든지 말이죠.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수가 있죠. 망하는 수가 있죠. 참 우리가 요새 너무 많이 그런 걸 보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저 유명한 하와이의 한 섬이 잿더미가 된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지상 낙원과 같다고 그러고 예, 전부 결혼하면 결혼 예, 신혼여행지로 간다고 하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우리 신문 보고 알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다니 세상에 예, 그것이 세상이라는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이다.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독수리처럼 정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고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는 성경 무오성,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까? 에이, 그렇게 안 믿는 것 같은데요. 말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아멘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여기에 있는 대로 부하려 하는 자는 예, 시험에 떨어지니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아유 나 그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너뛰고 돈은 벌어야지 돈 없이 어떻게 산다고 왜 그런 말을 하시는가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이야말로 성경 무어를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군요. 성경 무어를 믿는다는 말은 이론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돈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멘 안 사랑하겠습니다. 진짜 사랑하지 마세요 안 사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되나요? 내가 바른 목표 두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 성경 말씀은 따로 있고 예, 사는 것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말로 실제적인 무신론자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는 자요. 성경 무엇성도 믿지 않는 자요. 신적 권위성 믿지 않는 자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이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창조자께서는 천지만물과 인류의 주인이요 소유자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그랬죠.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고백이 그랬죠. 다윗은 꽤 부자인데 그런데 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나이다. 저는 주께로부터 온 것을 주님께 조금 바쳤을 뿐입니다. 아니 많이 바쳤지만은 다윗은 자기의 사제를 모든 신하들이 바친 것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성전 짓는 일을 위하여 바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역대상 29장 11절 14절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은 청지기와 같으다. 관리인입니다. 관리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책임을 맡은 매니저들 관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유산도 깨주시고 예 모든 것들 또 좋은 직장도 주시고 돈도 억대 연봉을 받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감사해요.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요새 했죠. 제가 그래서 맥도날드 집에 간혹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오늘도 몸이 아파서 좀 밥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걱정 엄마 내가 갔다 올게 운동 삼아 갔다 올게 20분이면 가니까 20분 탁 걸어서 가서 따다다다닥 찍어서 예 뭐 그렇게 하니까 단품만 사요. 가서 다 살 거 없이 단품만 두 개 사고 그래 단품이라는 거 압니까? 햄버거만 딱 사는 걸 단품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딱 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프렌치 프라이라는 예, 그런 거 조그만 것을 뭘 하나 많이 먹으면 우리가 몸에 안 좋으니까 그것만 사고 집에 오면 집에서 과일도 좀 깎고 또 거기다가 뭐 또 마시는 것들은 집에다 사놓으면 조금 더 절약이 약간 되니까 그러니까 별로 돈 안 들죠 그게 예, 짜장면 한 그릇 정도 값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 괜찮다고 그건 운동도 되고 값도 절약이 되고 또 몸이 아프면 그렇지 뭐 그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당신 죽으면 나만 손해지 그러니까 죽지 마 죽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햄버거 사올게 그러고 사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데 그거 무슨 뭐 돈이 엄청 많아서 한 끼에 10만 원 이상 먹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죠. 아, 물론 필요할 때 가서 고기를 먹으면 돈이 좀 들 수도 있고 또 그것도 필요하면 뭐 안 먹는 것보다 집에서 하려면 일거리니까 나가서 사 먹기도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들 그런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관리하는 관리인의 청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잘 생활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쓸고 어떻게 쓰는 게 좋을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하는 모든 일은 나의 삶 전체가 직업은 물론이고 나의 직업이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니까 목표가 분명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대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그리고 또 선한 일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옳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세상 직업의 목표다. 목표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는 불의의 이익을 그러므로 멀리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면서 불의한 일은 관계하지 않으리라. 아까 불의하게 벌면은 다 해가 되는 것이니까 디모데전서 3장 3절 8절에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라. 옳습니다. 내가 불의한 것 더러운 일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는 내가 관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거기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금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작은 소득이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벌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그 중에 십일조든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불의하게 불법하게 또 탈세 탈루하고 세금 탈루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 헌금을 바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그만둬라. 내가 그런 거나 받는 사람이냐? 가서 정직하게 살아. 너는 성경 제대로 읽으니. 성경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여기 와서 무슨 뭐 직분자라고 그러고 또 내 앞에 뭘 드린다고 그러고 그러느냐? 성경부터 바로 믿고 지켜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떤 것이 불의한 것입니까? 도적질한 것 물론 불의하고 속여서 취한 것,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정리정돈해 보면 저울이나 되를 속이는 것, 옛날에 장사하는 사람들 눈 속임 하는 것 있고, 땅에 경계표를 옮기는 것, 땅을 경계표 옮겨서 자기를 더 땅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계약 위반, 돈 떼어먹기, 품삯 안 주기, 일하고 돈 안 주는 것, 강도, 강탈, 착취, 인신매매, 고리대금, 성경에 지금 여러 법률 율법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뇌물.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매점, 매점이라는 것 아십니까? 사재인 것. 돈이 뭐가 좀 될 것 같다. 돈이 될 것 같다고 많이 미리 많이 사놓고 나중에 그 돈이, 그것이 아주 값이 올라가면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 매점.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고, 부동산 투기, 집 투기, 땅 투기, 필요 없는데도 많이 사다 놨다가 그래서 값이 올라가니까 팔고, 그래서 오늘 이 지경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서로 자기 살 깎아먹기처럼 이렇게 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값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젊은이들이 암만 일해도 집 한 채 구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그건 서로 다 망하는 길이죠. 투기를 자꾸 하니까 투기가 서로를 다 망하게 만드는, 나라를 망치는, 아주 애국이 아니라 애국에 정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투기적인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집이나 땅이나 주식도 투기성은 좋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좋은 주를 사놓고 오래 지나서 거기에 소득 배당이 있으면 그것도 경제활동의 구조니까,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그런 정도지 투기성으로는 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성경은 근면에 대해 많이 교훈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는 무슨 직업을 갖든지 근면해야 된다. 잠언은 특별히 근면에 대해 많이 교훈하고 강조했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 개미를 보면, 우리 여기 뜰에 나가서 개미를 보면 개미들은 진짜 부지런해요. 뭘 저렇게 하는지. 개미를 연구한, 개미에 대한 책을 우리 아이가 어릴 때에 도서관에서 개미에 관한 책들도 꽤 많아요. 그걸 빌려다가 읽었다고 그러는데 읽는데 보니까 개미도 대단하더라고. 개미는 여왕 개미가 제일 높고 그 밑에 널스리 개미들도 있고 뭐 교육하는 것도 있고 널스리 아닙니까? 보육원도 있고 각각 일 개미도 있고 개미가 구조가 아주 조직이 대단해요.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말이죠. 대단한 조직을 가진 그런 무리들이에요. 개미가. 그래서 여기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그렇게 표현했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덥다고 놀지 않는다는 말을 열심히. 그래 어떤 때는 제가 피곤할 때도 좀 피곤해서 쉴까 그랬다. 큰일 났는데 추수 때 일 안 하고 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설교 온 거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나가야지 그러고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고 그러는데요. 예? 그렇죠. 개미한테 배우면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미에게 배우라. 그러니까 부지런하라는 것이죠. 참 창피하게 사람이 개미에게, 가다가 밟히면 죽는 개미에게 배우라고, 배울 것이 우리가 개미를 가르쳐야지 개미한테 배우라고, 그렇게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근면해야 된다.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너는 왜 게을러 빠져서 그래갖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공부를 해도 그렇게 하면은 공부도 못한다. 공부를 하면 부지런히 해야, 그래야 뭐든지 이루는 거지. 공부가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공부가. 예. 뭘 해도, 예. 우리가 배우가 되려고 해도 얼마나 열심히 연기를, 대배우 그런 게 되려면은, 얼마나 열 번은, 낙망하고, 포기할 듯 하면서도 그래도 이를 악물고 해야 나중에 배우게 돼. 웅병가가 되려면 이에다가 예, 자갈을 물고 하듯이 연습을 해야 웅병가가 된다고 말하듯이 말이죠. 그런 것이 세상에 쉽게 되는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쉽게 되는 것은 없어요.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26절은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재미있어요. 이의 초를 처해놓으면 아이고 씌어서 어떻게 눈에 연기가 있으면 아이고 눈 따가워서 죽겠다 그렇게 할 텐데 게으른 사람이 꼭 그렇다. 이 사람이 뭐 좀 시키는데 이것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고 보니까 벌써 다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것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지요. 그런데 내일도 모레도 함흥자살. 예.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손이 빠르게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냈어요. 잠언 12장 26절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부지런하면 다스리는 자가 되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잠언 18장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게을리하면 다 망한다. 뭐든지 예. 게을리게 하면 다 망한다. 예. 큰 기업을 인수받아도 예. 이세들은 게으르게 경영하다가 기업 말아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기업 말아. 큰 매장을 부모가 하나 사주었는데 매일 골프나 치고 다니다가 얼마 몇 년 되지 않아서 말아먹었다.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있죠. 부지런해야 되지. 처음에는 작은 거라도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 성장하고 됐다. 그렇게 되는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 충분하지요. 성경이 잠언의 이 많은 말씀들이 한마디로 근면 부지런하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 생활은 물론이고 경건 생활도 부지런해야 돼요. 경건한 것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한국교회만 있는 특별한 일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복된 일이지. 서양 사람들은 새벽 기도회는 없지만 새벽 기도는 옛날부터 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일찍부터 경건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개인 기도, QT라고 말하는 경건한 경건 생활은 힘썼습니다. 모임이 없었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집에서 옛날에는 잘 모이기 어려우니까 잘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부터 말씀을 듣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런 복을 포기하지는 하면 안 되죠. 세상 생 경건 생활은 물론이고 세상 생활에서도 부지런하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경건 생활에 주님 섬기를 때도 예배 드리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지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기도 부지런해야 하지. 남보다 1.5배는 부지런해야 하지. 게으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하고 거기에 더해서 경건 생활을 우리가 할 정신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뜻을 알죠. 시간을 최선용하라. 그런 뜻이라는 걸 알 것입니다. 시간이 황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황금 같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서 아유 우리가 결혼한 지 45년이 벌써 됐네. 아들이 사실 그렇게 나이가 이제 되니까 결혼한 지 그렇게 45년이 됐네. 아들이 44살인가. 아이고 우리가 많이 살았다. 그러면 이제 남은 세월이 앞으로 40년은 어림도 없을 테고 70인데 45면 120이니까 안 될 거고 20년 하면 예 거기에 90인데 아이고 90살까지 내가 살 것 같지 않고 90살 꼽고 꼬부랑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면 곤란할 20년도 아니고 10년 10년 해도 벌써 80몇 살가 되면 그때는 힘이 없어서 못할 텐데, 아이고 우리가 남은 세월이 참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80 넘으신 분들 빨리 죽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인생이 짧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짧은 세월이, 제가 여기에 43살에 왔는가 와가지고 28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났지 않았어요? 이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니까 시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니까 하루하루를 아껴서, 예, 촌음을 아껴서 최선용해서, 시간을 최선용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예,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젊어 놀면은 늙으면은 울 것이다. 늙어서는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예, 젊어서 알뜰살뜰하게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저축하고 벌 때는 열심히 벌고 저축해 둬야, 그래야 나이 들어서 먹을 것이 있고 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치가.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성도의 직업, 특별히 근면에 대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분발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그냥 그대로 열심히 살아오신 대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열심히 사시고, 젊은이들은 마음에 명심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인가, 어떤 직업을 택해서 내가 생활하는 것인가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이 말씀 조금 나누었사오니 아버지 모두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가장 합당한 그 길을 택하고 그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땅 위에서 이루며 사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인재들이 많아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각계각층에서 주님 주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인재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